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죄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를 신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교회를 나올 때 그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내가 함께 해야 되는지, 교회로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목적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면 된다, 이러한 조건은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제 말에 대해서 뭐 안 믿기거나 의심이 된다면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은 또 성경을 살펴보기가 귀찮거든 뭐 주변 다른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어느 목사라도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은 또 하겠죠. 어쨌든 교회를 잘 다니러 동련해야 되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은 뭐 할 줄 모르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 이러한 말은 안 해요. 만약 했다면 그건 분명히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신학교에 다닌 사람들이고 기독교의 교리가 뭔가 아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 이런 말은 뭐 적어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닌다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참 궁금해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가르쳐서 교회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건 제가 참 진짜 솔직히 알고 싶은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회에 나올 때만큼은 최소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다 탈탈 털어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 또다시 주님 피를 의지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뭔가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내가 신자다, 이것 한 가지 의식해가지고 교회로 나온다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나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가 모이면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교회로 모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던 그 모습, 그 행실, 그 마음 그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린 이 말은 교회에 나올 때 마음하고 세상 살아갈 때 마음하고 달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죄인이 주님의 피 때문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나가면 또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세상에서 많이 끌어모아서 내 것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으로 또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습들이 최소한 교회에 모일 때가 되면은 아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세상을 너무너무 잘못 살고 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최소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 대해 깊이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치는 말씀이 될 것이고 나를 책망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자리하게 될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좀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아보는 그런 좀 삶이 되라고 제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속에 나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꾸 사람이 고민하는 건 세상 속에 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 생각을 하지 교회 속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이건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꾸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자라면은 세상 속에서의 나 이건 막 접어둬버려야 됩니다. 그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교회 속에서의 나 항상 그걸 돌이키면서 그걸로 고민하고 그걸로 좀 근심하면서 말씀을 대하려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한데 교회가 하찮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뒤져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 속에서의 나 자꾸 이걸 우리가 더듬어가면서 이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교회 속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가 교회로 나오고 교회로 모인다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헛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야서 1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 이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에 뭐 부지런히 없어가지고 이런 책망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책망을 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부흥기였습니다. 제사 무중을 성행했고요 재물 뭐 차고 넘치도록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로 오는 게 지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해요. 이걸 그 들을 때 듣는 사람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그 참 바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껏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들고 헌금하니까 이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것도 원합니까? 그런 것도 해봐야 하나님께 보이기한 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당 왔다 갔다 한 거 여기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저라도 화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도대체가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나온다 그 말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 손에 피 묻히고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득한 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런 것은 몽땅 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게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사야가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깨끗한 상태에 나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뭐 하나도 안 짓는 인간 누가 있습니까? 깨끗한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거. 이 느낌 여러분 다 들 거예요. 참 사람처럼 치사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약한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존재가 없어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우리 속엔 더러움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너무나 깨끗하고 정결를 하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그걸 다 가려주면은 우린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으로 딱 정해졌어요. 근데 예수님 피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나 죄를 가려주고 깨끗하게 해줍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정적으로 그냥 죄 가려지는 것, 이게 예수의 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입었다.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자기 죄를 알아야 예수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 죄도 모르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그 길로 가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는 모른 채 그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바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 제물 바치라 이것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림으로써 너희는 악한 존재인데 그 희생과는 깨끗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온다.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바치되 결국은 깨끗한 길이 뭔지 그것도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저 얼굴 보혈에 나온 것 여기에 지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른 채 나오니까 깨끗함이라는 그 피의 의미를 모르고 나오니까 그건 모험당 다 마당만 밟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면 아 하나님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착각들을 이스라엘이 책망을 한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책망을 해요. 손에 피가 가득한 채 교회를 나온다면은 그건 그냥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게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자기 죄도 모른 채 자기 죄 돌아키 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와 예배 드린다면은 그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드리고 있는 마당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선지 책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에 살던 마음 그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세상에 살던 그 마음 그대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 이게 여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이사야 1장 2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칼에 삼키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을 당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뭘 거절하면 뭘 배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 이사야에서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는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결과는 참 엄청난데 말씀 자체는 너무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를 사랑하라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라 그런 이유로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을 좋아하고 힘으로 살아간 이 세상에 힘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한 특이한 나라 특이한 단체 그걸 만들려고 교회를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힘 없는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세상 죄가 뭔가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힘이 없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끄집어 내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약자들의 모임으로 만드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세상이 이래서 멸망받을 장소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산더미처럼 많은 세상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교회로 나와 있는 상태, 그게 약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저 그 모든 것이 어디 내 것입니까? 다 주님 주신 것인데 그게 내 힘이 아니요. 내 힘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 다 털어버리고 빈 몸이 되어가지고 진짜 죽을 때 가는 그 몸 그 상태 그대로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을 때 그게 진짜 약자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이고 찾아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세상 마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건 그냥 보이로 나오는 것밖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사는가 그걸 드러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교회로 세상에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밤을 살다 보면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로 모이실 때는 아,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뭔가 그러한 느낌들이 팍팍 와야 돼요. 힘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 그런 느낌 팍팍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왔다가 돌아가 버리니까 이건 뭐 마음이 처음이나 세상이나 교회는 마찬가지니까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라 그 말이죠. 언니는 힘을 따라가는 그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와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당 밟고 돌아갔다. 뭐 여기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에 피를 가득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는 헌금 안 받고 그런 사람 드리는 예배 안 받고 그런 사람 드리는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그 일들이 헛된 일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항상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와 용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고 만나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원수 관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용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자 앞에 용이 등장해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용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용과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떤가, 세상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11장에서 뭘 들었습니까?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두 증인을 세상이 죽였단 말이죠. 세상이 죽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두 증인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 이걸 몰라요. 누가 죽었냐? 그냥 세상이라는데 어떤 세상이냐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죽였느냐? 그 이유도 몰라요. 바로 그러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2장부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적행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용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의 정체가 뭐냐, 또 용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정체가 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정체.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누구인가, 원수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냐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는가 이것도 모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원수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가라지는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라지,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1절에 보면 여자의 모습이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 모습이 뭐냐면 해를 입었습니다. 뭐 태양을 갖다 입었다 그 말이죠. 하나의 상징 표현이죠. 태양을 입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해, 달, 별, 하늘에 지금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몸에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해같이 빛난다는 건 해를 입었다 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자도 해를 입었다 말하는데 해를 입었다 해같이 빛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도 달도 여자한테 굴복할 만한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열두 별의 멸관 썼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자가 참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자가 영광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갖다가 해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영광스러운지라 그 말입니다. 그 아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여자가 영광을 입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아이를 해산하는데 네, 거기에 3절 보면 용이 등장을 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이런 말하는데 여기 보면 용도 역시 어떤 영광과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머리가 일곱이다 뿔이 열이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이것도 역시 용도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와 똑같이 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땅이 존경을 하고 땅이 우대하고 있는 땅이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이고 여자의 영광 여자의 면류관은 하늘의 면류관이에요. 하늘에서 입히는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하늘 영광이 다르잖아요. 세상 영광 눈에 보이는 것이고 비가 번쩍하면서 대우받는 그런 모습인데 용이 바로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고 여자는 이 땅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여자와 용의 영광과 권세가 구분되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전에 있을 때 어느 영광을 따라가도 이걸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땅의 영광이냐 하늘의 영광이냐 땅의 권세냐 하늘의 권세냐 무엇을 도대체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용의 권세 아래 있는가 아니면 그 여자의 영광 아래 있는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자 앞에 용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이 여자 앞에 있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삼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립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 합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뭐 이거 뻔할 뻔자잖아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데 그 낳은 예수님을 갖다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용이 예수님 삼키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나라는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예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옛날에 그 유대인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실제 오박이 했던 거. 그것도 한 사건이 아십니까? 유대인 배후에는 용이 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용이 삼키려고 했던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용이 이제 그 목적하고 있는 게 사라진 것입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사라진 것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아이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럼 용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지로 오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5절에서는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한 저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이는 하늘로 갔는데 어떻게 여자가 광야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이런 말이 이해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아이가 둘이냐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지금 하나입니다. 근데 하늘로 갔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양육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자가 뭐냐, 여자란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그것도 모릅니까? 마리아죠.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또다시 광야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그것도 이런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광야가 어디, 광야에서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다, 마리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자가 아이를, 예수님을 낳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제가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다, 이것이 어디부터 나온 말입니까? 어디에서 이 말이 나와요? 여자가 예수를 낳는단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뭘로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 후손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약속 자체가 저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나를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뱀의, 그 용의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이 창세기 예언된 것이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갖다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 약속을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셋을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노아가 심판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었단 말이죠.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이 등장을 하고 모세가 등장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낳게 하신 것, 이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예수님을 낳은 게 뭡니까? 여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약속받은 하와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이건 것도 아니고 뭐가 예수를 보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 약속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여자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마리아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하와 이후로 수천 년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잘못과 방해도 포기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부지런히 일했던 것, 이게 하나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광야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약속이 광야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약속에서 뭐가 이때 발생합니까? 교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아이를 갖다 양육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발생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 모임을 갖다 교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런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면 그건 교회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광야에서 양육한다 하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이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여건이 힘들고 고통이고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은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를 삼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용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기획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삼키려 했던 것들 아니지 않습니까? 용의 교회를 삼킨다는 결국 예수의 시험했던 것과 똑같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권력, 이름 나는 것, 이런 것을 제공해가지고 교회를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고 고난입니다. 세상은 힘없는 것 절대 안 좋아합니다. 힘이 있는 게 성공이고 힘 없는 건 실패예요. 이렇게 힘을 원하고 힘을 하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신대로 산다는 이 자체가 이미 환란이죠. 힘을 좋아하는 이 세상이 이미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이 땅처럼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자기를 통제하고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라면은 하늘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우리에게 과연 이런 삶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단 말이죠. 교회가 무엇이고 세상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낳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로서 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의 존재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배후에는 용이 있어요. 그 용 끊임없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용이에요. 세상의 배후에서 일하는 용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단 말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상황이노? 이런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사고방식. 역시 세상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무슨 상황이 있느냐?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원수예요. 그런 사고방식 배우고 있는 바로 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런 사고로 사는 자체가 이미 용에게 삼킴받은 상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교회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에 나올 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 그대로 나온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세상 용의 배후에 있는 세상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 더 좋다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믿음마다 역시 힘이 있어야 이 땅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게 그대로 있다면은 그게 바로 원수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용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흔적을 쥐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땅에 항상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움받은 것, 그게 예수의 몸이고 약속의 하늘로부터 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이걸 드러내는 도구로 이 땅에 세움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는 세상 관심 눈치에 모여서는 안 되죠. 세상을 살던 그 마음 그대로 모이면 안 되죠. 왜?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 얘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정체가 뭔가 이걸 여러 분명히 깨달으시고 용이 목적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가 누구인가 그 사고방식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이면서 교회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마당 받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헛된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그대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신자로서의 진짜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임인가 항상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힘이 아니고 주의 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께 박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몸이라 말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모인다고 하고 있으면서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모이고 있습니까? 행여 우리 속에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체가 뭐고 이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으며 그가 목적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힘으로 좋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힘 없는 약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고 환난일 수밖에 없다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참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미움 당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모일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 그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피를 아는 마음으로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을 아는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